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한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린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부족과 연약을 긍휼히 여기시고 필요한 은총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허물진 모든 죄들을 주의 보혈로 단번에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흘리신 그 영원한 한 제사가 오늘도 우리를 정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귀한 종들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에 살아 운동력 있는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증가할 때 예비된 말씀을 바로 증가하도록 성령님이 강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교회라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생각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세웁시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부흥. 예, 계속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나가는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느헤미야의 부흥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깨닫고 또 모두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우리가 금년 하반기에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주의 이런 부흥성회에 전무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항상 우리의 목표는 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에 역사하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입을 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전무한 주의 은혜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도 그 배가가 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좀 일꾼도 좀 풍성하고 좀 어중간한 것을 늘 마음에 느낍니다. 제 자신이 부족한 것이 많은 걸 느낍니다만 그보다도 더 앞선 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 배가가 급선무다라는 것을 더 느낍니다. 아주 더 절실한 것이 영적 배가가 이번에 일어나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한 간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부흥에 대한 바란 견해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부흥이란 어떤 것인가? 흔히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많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흥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과 관련시켜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자기의 뜻을 세우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뜻을 세우거나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뜻을 세워나가는 것은 부흥의 반작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항상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 세워지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무엇이냐?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다 말합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몇 곳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때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세 가지로 묶어줬습니다.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는 생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고, 또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여기 못을 박아 우리에게 안겨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세워지고 또 우리 가정에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것은 이게 부흥인데, 그건 다시 말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에 임하오시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만,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가정에, 또는 특별히 믿는 성도의 모임 교회에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 그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뭐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에 물결치고 또 개인의 심령에도 이런 은혜가 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기도가 충만하고, 또 감사가 충만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참 우리 자신이 그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서 보았던 대로 근신하는 삶도 중요하다 그랬죠. 종말 부흥을 기다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늘 깨어있는 생활이라,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목을 추구하고 모든 일에 선을 추구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일이고 부흥의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는 기쁨 충만, 그리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한 그런 나 자신을 만들어가고, 또 그러한 것을 우리 교회에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 이렇게 간단히 정의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가만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나는 기쁨이 충만하고 또 기도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다, 어떻게 그런 자리에 있으십니까?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 내가 부흥이 필요한가 하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그 나라의 맛을 보며 사는 건데, 그 나라의 맛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자가진단하면 됩니다. 내 자신이 기쁨이 충만한가? 그 기쁨도 얼마큼 충만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러한 자신의 자화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최소한 이런 자리에 있어야지만 이게 내 속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진단을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어울려진 모습이 참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려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면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뭐 다른 무엇보다도 기쁨의 삶이라, 그리고 기뻐하는 삶이 천국 백성의 특징입니다. 참 우리가 어떤 분은 그거 겉밭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속에는 실제로 기쁘지 않은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대개 그런 기쁨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의 표현이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 인격, 우리 사람 속에 누구나 다 있는데 이것이 감정으로 표현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기쁨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쁨은 감정에서 어떤 외부의 어떤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동기부여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것도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 기쁨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보다 더 깊이 들어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것이 감동을, 감정을 이렇게 움직이는 대서 나오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이레테라는 이 헬라말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이 말이 카이레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특별한 기쁨을 가리킵니다. 그저 일시적인 잠깐 있다가 뭐 즐거워하다 금방 또 변하고 뭐 우리의 속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영혼이 우리 영혼 속에서 감정에 표현되는 특별한 기쁨을 가리킵니다. 항상 이 특별한 기쁨 가운데 살려고 늘 힘써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뭐 늘 은혜 받는 그 순간 기쁨을 가지고 늘 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은 모든 방면에 그 영향이 미쳐집니다. 주님이 요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특별한 기쁨을 항상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나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 카이레테란 말은 요나가 그 방렁쿨로 인해서 참 그 날이 무척 더웠죠. 미국에는 또 날이 요새는 아주 덥습니다만 간혹 차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커브도 오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조금 바짝 가면 좋겠는데 바짝 가질 않아요. 그걸 왜 그러나 보니까 이 응달지는 나무 그늘 나무의 그 섀도우에 좀 머물러 좀 쉬려고 그런 분들을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이 때아비 내려질 때 이 섀도우가 얼마나 우리를 시원하게 특별히 캘리포니아의 이 나무 그늘은 참 우리에게 너무 시원한 것을 느끼게 합니다만 요나가 방렁쿨로 인하여 참 자기 어려움 진짜 때아비치 어렵게 될 때 방렁쿨이 자라나게 했죠. 이것으로 인하여 거기에 보니까 심히 기뻐하였더니 그 아주 그 기쁨을 표현할 적에 이 말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도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 따라 오다가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잘 따라오다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럴 적에 문득 갑자기 별이 나타났어요. 이때 성경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바로 이때 이 기쁨을 가리킵니다. 특별한 기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미로부터 오는 기쁨을 체험하고 이것이 바로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을 오늘 특별히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뭐 외적인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그보다 더 깊은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서 이 기쁨을 체험하는 자리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의 원천을 우리 자신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은 둘러봐도 이 기쁨이 나올 만한 게 없어요. 때로는 뭐 즐거워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우리 주변에 또 즐거운 걸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속에 깊은 데서 나와야 됩니다. 성경의 기쁨은 바로 그걸 가르치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영혼에서부터 찬송이 나옵니다. 내 영이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노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기쁨의 근원과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쁨을 얻으려고 해야지만 이게 오래가고 물론 이것이 그 본래 받았던 특수한 기쁨이 계속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기쁨의 근원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근거를 둔 놀라운 기쁨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성부 하나님이 참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미리 예정하시고 또 택하셨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참 때로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내 힘으로 뭘 이래 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가면은 내 힘이 아니라 벌써 뭐예요?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상이나 또는 공간상으로 보더라도 우리 주님 편에서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주도권을 주님이 잡고 계십니다. 참 성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그것도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이 되어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택하사 또 나를 예정하사 이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걸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특별히 죄 문제를 단번에 처리해 줬습니다.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했습니다. 어디 믿으십니까?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2000년에 우리 주님의 갈보리 언덕에 돌아가심이 그걸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곰곰이 생각하면 뭐 얼렁거리고 전혀 영혼 관련도 없이 우리가 주님 섬길 때 잘못하면 이런 중요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뭐 얼렁얼렁 하다가 뭐 저 이상한 쪽으로 나가기 쉽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적용하시잖아요. 베드로가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성령의 은혜를 크게 받고 나니까 자기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계속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표현하기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하나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너희가 본 적이 없지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마치 보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우리 마음이 주의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일을 늘 힘써야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주님이 마음의 은혜를 주시면은 축복을 주시면은 이것이 우리의 밖으로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모조품의 기쁨을 때로는 가지고서 참 이거 단 줄 생각하기 쉬운데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그걸 즉시 알죠. 이거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 진짜 기쁨인지 가짜 기쁨인지 어둘 중에 뭐 분별이 어렵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음이 무슨 특별한 뭐가 올 때까지만 오기 전까지는 뭐 시무룩하게 있으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의 속에 진짜 이런 그 은혜로 인하여 나오지 않은 모조품적 기쁨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그럼 벌써 그 은혜 자리에 못 나가요. 육의 거센 세력이 이것을 막아버리니까 안에 속에 샘을 파면 샘이 막 터쳐나는데 이건 안 파고 다른 외적으로 그냥 달콤한 것이 몰려오면 그것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이것으로 좋아하고 그런 차원으로 떨어지면은 이것은 한계성에 머물게 되고 깊은 은혜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로서 에서는 참 그 복된 가정에 출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에베소 11장에 보니까 에서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야곱과 에서를 그 이삭이 축복을 했습니다. 참 이거 보면은 분별하기 때로는 어려울 때가 많아요. 결과를 보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에서에게도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렇게 순종해서 오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이런 기쁨보다는 세상의 기쁨을 세상이 주는 기쁨을 더 재미있게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사냥꾼이고 사람도 아주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그림을 가만히 연사 프로필을 그려보면은 야곱보다는 좀 더 남성다워 보입니다. 뭐 털도 나고 사람이 뭐 털 났다고 남성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뭐 이렇게 외적으로 보기에도 아주 용맹이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에 너무 즐거움을 누렸어요. 세상에 즐거움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런 즐거움보다 거기에 즐거움을 너무 많이 두었어요.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가리키 뭐라 그랬죠? 망령된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망령된 사람이 있는가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교회는 늘 이런 즐거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런 즐거움을 구하면 다른 것도 다 밸런스를 유지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일 열심히 하면서 사회에도 일할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참 만족이 있잖아요. 그거 필요한 겁니다. 자기의 수고의 분목을 먹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죄사함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오는 이 즐거움, 바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심설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다른 걸 다 정보하게 됩니다. 참 이런 귀한 즐거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모세는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거기에 24절 25절에 보면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왕궁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나오지 않았더라면은 바로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문화의 영광을 다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 성경에 보니까 여기 왕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은 낙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차원이 다르죠. 영혼에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안 거예요. 바로 오늘 주님이 여기에 말씀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참 기쁨의 삶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샘처럼 솟아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들을 이렇게 다시 정리해보면서 특별히 모조품의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시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그냥 믹스탑 시켜서 혼합시켜가지고 뭐 이런 거겠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이와 같은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에는 이런 기쁨의 회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길을 여기에 선명히 보여주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요? 우리 마음부터 세워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은혜가 어떻게 계속 세워지는가,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단 없는 기도 생활을 주님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기쁨 충만한 삶은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기도하는 생활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마치 패키지로 묶어서 주는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이는 우리 주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직 못을 박는 것처럼 세 개를 다 연결시켜요. 그 가운데 세 개의 세 가지 명령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거기에 사용되는 부사가 다 시간과 공간상으로 또는 모든 매사에 이래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리로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항상이란 말이 사실 쉬지 말고라는 말과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기쁨을 언제만 하라 그래서 기뻐하는 것을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뭐 어려움 당할 때도 기뻐하고 또 좋은 일 있을 때도 기뻐하고 뭐 푸른 초장에 그 은혜를 체험할 때도 기뻐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참 이런 기쁨의 은혜를 항상 요구하고 이승과 아울러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여기 보니까 쉬지 말고 at all time 모든 때에 항상 시간상으로서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기쁨이 일어납니다. 기쁨과 기도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생활을 잃어버리면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옛날에 큰 은혜를 받았어도요 기도 생활이 벌써 중단이 돼버리고 현창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뭐 별 수 없습니다. 여지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 기쁨이 떠나가 버립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래 우리가 참 때로 너무 또다시 기도하라고 또 애를 쓰고 부흥에도 봄철에 있으면 또 추계부흥생에 또 하고 자꾸 기도하게 애를 쓰는 이유가 이래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이래야지 우리의 속에 이런 저 마음의 기쁨의 샘이 터져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란 은혜 자리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한 이런 암송기전인데 한번 다 아시나요?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해보십시다. 아시는 분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몸이 충만하리라. 거기 보니까 기도하면은 반드시 준다고 그랬거든요. 기도하면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못 박아주셨잖아요. 또 기도해도 정녕 목적에서 쓰려는 그런 목적 구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응답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꾸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좀 돌려가지고 주시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가 성경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기도하게 되면은 주시는데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참 이래 기쁨에 충만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가 하도 많이 하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기도 좋다는 거 다 압니다. 뭐 자기는 기도 안 해도 남이 기도해 준다는 건 다 좋아하죠. 그래 기도 부탁합니다. 아 뭐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또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 아 그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는 바입니다. 근데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의사 전달이고, 우리 그 투세븐실에 그래 나오죠. 하나님의 의사 전달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은,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속에 소화를 해서 우리의 또 의사 전달을 해야죠. 그래,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 근데 이런 그 정의도 우리가 단순히 내릴 수 있습니다만, 이 기도란 것은 영생 가진 자의 증거입니다. 기도를 전혀 안 한다, 그건 영생의 문제가 있어요. 영생 받았는지 거기 지금 쾌천입니다. 진짜 영생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영생 가지셨다,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영접하게 되면은 그 사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영생이 내게 있다면은 eternal life, 영생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죽고 나서 영원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도 시작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런 선을 한 것은 그 영생이 이미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생이 있다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표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러다 영생 가진 사람의 증거입니다. 아 근데 무슨 일을 당해도 이거 뭐 하나님 그 아버지라 부를 마음도 없고 에이 뭐 하나님 믿다 보니까 이거 더 안 되네 해가지고 다 팽개치고 말해. 그것은 이제 영생의 문제가 있어요. 진짜 예수를 믿지 않은 겁니다.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접하는 것처럼 뭐 실제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영접하면은 그 속에 영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꿈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찬송으로 나오고 때로는 여러분 기도로 나옵니다. 어려움 당해도 주여, 뭐 기도의 청산유처럼 못해도 하나님 앞에 그냥 주여라고만 계속 부르짖어도 이 기도의 영생 가진 사람의 그 꿈틀거리는 증거가 기도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 가지니까 하나님과 숨통이 트이는 거죠. 다른 거 아무래도요, 하나님과 숨통이 안 트인 사람은 아주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특별히 과거의 은혜를 맛보고 그 다음에 성경의 은혜를 맛본 사람일수록 한번 받아놓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이것을 자꾸 주님이 가지고 가까이 나가고 교리를 자꾸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 교통을 가져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자상한 문제를 다 아래고 주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좀 말씀도 좀 들어보고 뭐 이러한 시간을 두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영생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참 아무리 읽어봐도 때로는 그 자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온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어이도 오랜만에 제가 우리 저 전도를 했습니다만 그 저 전도를 하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쓱 지나갑니다. 아 예수 믿으면은 어번던트 라이프를 경험하게 된다고. 아 또 지금 당신은 어번던트 라이프를 풍성한 삶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 답을 해주고 그러는데 할 때마다 너는 풍성한 삶을 맛보고 있느냐. 사실 이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거든요. 영생 갖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자꾸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관계생활을 쭉 하면서도 영생 가진 사람은 바로 이러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을 참 쉬지 않고 한다는 주님의 그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세우는 길이라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런 체험을 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문제를 당해도 문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잘 처리할 줄 모르니까 사실 문제거든요. 한나가 참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었죠. 자기에게 아들이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참 이럴 때 얼마나 괴로웠으면 성경에 보니까 뭐 계속 갈 때마다 그저 그 아들 구하는 그 흔적이 나와요. 뭐 어떻게 구했습니까? 하나님 가서 금식도 하고 통곡도 하고 그 뭐 저 그 사정 뭐 저 당한 사람만이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뭐 나중에는 하도 그냥 그 말 입은 벌렁거리는데 말 소리는 없고 너무 기도 오래 한 증거죠. 기도 많이 하다 막 처음엔 소리를 막 지르다가도 어들진 기도를 좀 기도하면 힘이 없어요. 힘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속으로 잔잔하게 하는데도 속에 있는 마음이 있는 게 풀려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참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한나의 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엘리는 뭐 그렇게 보니까 좀 훌륭한 제사장 같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역사는 채널은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이나 그래 교회의 그 세운 사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잖아요. 엘리가 뭐 별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 가지고 저 축복하잖아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거든요. 마음을 주께 쭉 통하 보좌와 관련을 가지고 늘 통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고백했을 적에 엘리가 축복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그 다음부터 수색이 전혀 없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은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는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은근한 기쁨, 때로는 이게 감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이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 우리는 참 기도하는 이 습관을 잘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요사이 그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제가 묵상이라는 걸 우리 교회는 그냥 묵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그 두 가지 목적을 제시하더라고요. 하나는 그 왜 경건 시간을 가느냐? 경건이라는 것은 경건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사실 우리가 신앙의 구체적인 이 열매 맺는 문제에 들어가서는 우리라는 말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과 맨투맨 멘투가 아시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 그 야곱이 딱 씨름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런 관계가 자꾸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아주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 계속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지 모든 방면이 풀려집니다. 모든 방면의 축복은 기다리는데 영혼은 항상 찌들어지고 하나님을 공급하는 역사가 없다면 이건 아주 괴로운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생생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생생한 교제가. 때로는 기도하더라도 생생한 교제가 되지 못할 때가 참 있죠. 참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떨 적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막 시간 보내고 버둥거리하지만 이 속에서 생생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기도할 적에 이 마음의 영이 풀리지 않습니다. 뭐 다른 영이 풀린다는 말을 하는데 속에 마음이 풀려지질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했는데도 마음이 늘 고여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래 지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적에는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순간적으로 역사할 때는 그냥 잔잔히 기도하는데 속에 쑥쑥 잘 풀려나갑니다. 그럼 속이 시원하게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양심적인 자기 속에 사인이 옵니다. 이것이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집에 있든 또는 직장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끊임없는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계속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세워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요새 제가 그걸 느끼는 것인데 도매금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죠. 근데 요새 제가 느끼는 것은 회개하더라도 소매금으로 해야 되지. 우리가 죄범을 적에는 하나하나 다 부모잖아요. 그런데 저 회개할 때는 그 도매금으로 몽땅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죠. 이미 과거에 다 정리해 주셨으니까. 근데 구체적인 자백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걸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레위기에 보면 짐승들 잡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칠 적에 죄 지은 사람이 만약에 그 도둑질을 했다 그걸 깨닫게 되면은 도둑질한 그 죄에 상당한 짐승을 가져와서 그 한 마리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죄를 범했다면 거기에 대한 또 깨닫게 되면 또 데려옵니다. 하나씩 하나씩 처리했더라고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줬습니다. 소매금으로 구체적인 모든 죄를 다 정리해 줬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우리의 마음속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 고백할 때는 이걸 구체적으로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래 될 때 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주님과의 깊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항상 주님과 교통을 이루는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 살아가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삶, 참 쉬지 말고 기도하며 늘 우리가 눈 감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만 어디에 가 있더라 늘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뭘 그릴까 생각하다가 개선 장군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그래도 보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 가장 아름다운 기상은 좋긴 좋은데 만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식 하는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그 얼마 아름다워요. 그 그림을 딱 그려놓고 또 보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또 한 번은 농부가 추수하는 추수 그 이런 그 추수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그려놓고 봤더니만 여전히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집에 들어왔더니 자기 아내가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마시게 해가지고 자녀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시간에 양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 그림을 그렸대요. 그것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 사람이 고백하면서 그 기록한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어디에 그 나라를 세우느냐? 다른 큰 뭐 이런 것보다도 내 마음에도부터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세운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로 늘 충만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세워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예,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은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사실 이 기쁨 충만, 기도 충만은 하나님의 교제로 인하여 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이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는 응답의 삶인 것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종 경배의 삶이죠. 우리가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아주 귀합니다. 이것과 이것을 늘 소유하며 살아나가는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받은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응답하는 생활, 그것도 얼만큼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일에 매사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유카리테이테라는 말은 감사의 책임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다 감사하니까 일이 좋을 때도 이게 뭐예요? 감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 나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요사이 저는 히브리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10장, 11장, 12장을 보면서 아, 믿음의 삶이란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아,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11장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막 위대한 일을 이루잖아요. 거기 보니까 축복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막 축복하고 이삭도 자기 자녀를 축복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야곱도 막 그냥 유언을 하는 마당에서도 그 몸이 그 아픈가 하는 일어나가지고 축복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막 한 사람은 믿음으로 나갔더니만 나라를 이기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사람 숫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딱 서게 되면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을 어떻게 활용했을까 봤더니만 저들이 믿은 것이 한 가지 먼저 믿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에 돌아가심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의 보혈을 늘 믿고 나가더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죽게 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자. 예수의 피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그 속죄의 그 내용이 11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흘린 그 피의 공로가 그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 그 속에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찬송할 때도 피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힘으로 내 자랑 가지고 나 이 정도면 응답 주시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예수의 피를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거 없지만 주님의 피를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주 앞에 왔습니다. 나는 나를 보고서는 주님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공로를 통하여 나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보혈을 통과했더라고요. 보혈을 통과하는 믿음 가지고 나갔을 때에 저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믿습니다 할지 뭘 믿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뤄놓으신 공로를 믿고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이 이건 뭐 되겠나? 우리가 이제 야외로의 그 죽은 딸을 주님이 살 때도 가만히 보세요. 아, 주님 초청해가지고 딸아 쭉 갔더니만 갑자기 일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저 혈류증 여인 고치는 바람에 좀 지체를 했거든. 지체된 사이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다른 그 저 딸 그 야외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 주님 이제 죽었습니다. 뭐 이제 끝났다는 말이죠. 절망에 쌓여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아이가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서 주님 하시는 거 보세요. 그냥 달리다금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 달리다가 한마디 말했는데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녀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은 옛날에 지금이 똑같은 위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꽂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믿음을 언제나 요청하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단번에 흘리신 그 공로가 나의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정리해 놓았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여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 고난 처리를 때로는 그 피상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여기 감사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뭐 저보다도 그런 일이 참 너무 많은데.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성경에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이 고난을 저들이 감사함으로써 믿음으로 나갈 때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그저 피상적인 어떤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십자가의 그 능력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축복이 들어있고 기적이 들어있고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적용하는 하느냐 하지 못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도 아 뭐 병든 사람 위해 기도했는데도 뭐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 어떤 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가 하다 보면 일이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니 헛수고했구나. 3년 동안 죽자고 따라 안 했더니만 아 이건 뭐 헛수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헛수고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은 더 놀라운 것을 말하고 있죠. 어떤 분은 차라리 이 땅에서 그걸 살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걸 구했다 그랬어요. 더 좋은 상을 바라보며 강구할 때로는 유리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고난이 계속되며 나그네로 살았던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하늘의 상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믿는 성도에게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대처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어떤 난관이 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음을 탄식하며 주님에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해결해 놨어요. 예수님의 단번에 흘리신 그 피의 효능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 피를 믿고 나가는 자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우리의 삶 속에 증명되고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어떤 생활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생활, 기쁨 충만, 또 기도하는 기도에 충만한 생활, 감사로 충만한 생활. 참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 속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 부흥 성회에 참 이런 은혜가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은혜는 바로 그 은혜였어요. 이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 속에 성령님이 역사한 겁니다. 성령님이 그 가운데 계속 부어주시고 인내케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도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하는 속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성회를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체 부흥성회에 참 우리 여러가지 주목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특별히 말씀전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온 교회가 전무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있느냐, 내 속에 이것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꿈꾸면서 이건 회개한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아버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는 이라고 했는데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언덕에는 다 이미 정리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번 성회에 주님이여 예비한 은혜를 주시되 성령의 환상이 아버지여 권능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난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살아가는 종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